오늘 은혜 받으실 하나님의 말씀 디모데전서 3장 8절에서 13절 말씀입니다. 이와 같이 집사들도 단정하고 일구이연하지 아니하고 술에 임박이지 아니하고 더러운 일을 탐하지 아니하고 깨끗한 양심에 믿음의 비밀을 가진 자라야 할지니 이에 이 사람들을 먼저 시험하여 보고 그 후에 책망할 것이 없으면 집사의 직분을 하게 할 것이요 여자들도 이와 같이 단정하고 참소하지 말며 절제하며 모든 일에 충성된 자라야 할지니라 집사들은 한 아내의 남편이 되어 자녀와 자기 집을 잘 다스리는 자일지니 집사의 직분을 잘한 자들은 아름다운 지위와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믿음의 큰 담력을 얻느니라. 아멘. 우리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한 주간도 주님 은혜 가운데 평안하셨습니까? 네. 오늘은 우리 공동회를 앞두고 제가 거룩한 직분이라는 제목으로 말씀을 드리고자 합니다. 그래서 직분을 이미 받은 분들도 우리 직분을 생각해보고 또 아직 직분을 받지 못한 분은 이 직분의 의미가 무엇인지, 그래서 내가 어떠한 마음으로 준비해야 되는지 이렇게 생각할 수 있는 시간이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교회는 이렇게 직분이 있어요. 그래서 교육자들 또 일반 성도들 이렇게 나누어서 생각을 해보면 교육자들은 목사가 있죠. 목사들은 대학 4년, 신학대학원 3년, 이렇게 7년을 의무적으로 무조건 다녀야 합니다. 그리고 교단에서 강도사 고시를 보고 목사 고시를 보고 그리고 인턴을 거쳐서 이렇게 공식적으로 노회를 통하여 이렇게 안수를 받아요. 그리고 교단에 등록이 되게 되죠. 그래서 교회를 목회하는 사람들을 담임 목사, 부목사 이렇게 이야기하고 또 목사 안수 받고 선교사님으로 사역하는 분들도 계시고 또 학교 교목이나 선교단체 등에서 사역을 하는 분들이 계세요. 목사의 사명은, 직무는 복음을 전하는 일, 그리고 성례를 하는 일이에요. 성찬식, 세례식 이런 것을 거행하고 또 교회를 치리하는 그런 사명이 있습니다. 강도산도 마찬가지로, 우리 한국 표현이 강도 그러니까 그런데 하나님의 말씀을 가르치는 공식적인 어떤 허락을 받는 그런 직분이죠. 그래서 이분들도 신학대학원까지 졸업을 해야 돼요. 7년의 공부를 하고 또 고시를 봅니다. 근데 강도사 고시부터가 사실 굉장히 어려워요. 과목도 굉장히 많고, 그리고 그때부터 노회가 노회원으로 관리를 하게 돼요. 또 우리 교회에서 전사님들 계시죠. 근데 전사님들은 어떻게 보면 공식적인 교회 직분은 아니고 신학교 다니고 신학대학원 다닐 때 교회에서 우리 학생들을 가르치는 일, 그러면서 강도사 목사로 준비되어지는 과정에 있는 분들을 우리가 전사님 이렇게 우리가 교회에서 호칭을 합니다. 여기까지는 주를 위해서 평생 하나님 앞에 헌신하는 사람들이에요. 그래서 이분들은 교회가 주님의 일에 전념할 수 있도록 생활의 어떤 부분들을, 필요들을 교회가 제공해 주는 일들이 있어야 합니다. 또 일반 성도들을 기준으로는 교회 장로님들 계세요. 장로교회에서는 목사와 장로를 다 같이 장로다 이렇게 이야기를 합니다. 그래서 목사를 가르치고 치리하는 일, 또 일반 장로님들을 그냥 치리하는 일 이렇게 나누죠. 그래서 가르치는 장로, 치리하는 장로 이렇게 쉽게 나누기도 합니다. 장로님들의 역할은 목사와 협력해서 교회 거룩함을 보존하고 또 교인들을 잘 돌보고 믿음으로 양육하는 일이에요. 위로하고 또 격려하고 성도의 본이 되어서 삶으로 그들에게 본을 보이는 귀한 사명, 어떻게 보면 참 쉽지 않은 그런 직책이기도 합니다. 우리 안수 집사님들은 또 목사님과 장로님들 당회와 협력해서 교회 사역들을 감당하는 분들이 안수 집사님들이에요. 그래서 교회를 위해서 봉사하는 거예요. 연약한 자들을 잘 돌아보고 또 당회 감독하에 교회 재정적인 부분들을 잘 감당하는 일이에요. 그래서 우리 교회도 보면 재정부가 있고 또 우리 재직회가 있어요. 그래서 재직회 부서장들이 다 집사님들이시죠. 그래서 그 재직회적인 일들, 행정적인 일들, 또 재정적인 부분들을 잘 맡아서 책임지고 관리해야 하는 역할들을 우리 집사님들이 잘 담당하는 거죠. 또 여성도들에게 있어서는 권사라는 직분이 있어요. 교육자들을 도와서 교우 중에 어려운 사람들을 돌아보는, 그러니까 위로하는 일, 또 교회 덕을 세우는 일들을 담당합니다. 이분들을 교회에서는 이렇게 항존직 그래요. 계속해서 이 사역을 감당하는 분들. 그런데 서리 집사들이 있습니다. 교회 이분들은 매년 1년씩 임명을 받아요. 연말에. 그래서 그 다음 1년 동안 교회 서리 집사로서 사명을 감당해요. 이 기간은 어떻게 보면 믿음이 자라야 되는 기간이고요. 또 안수 집사로 또 권사로 어떻게 보면 준비되어지는 그런 과정이 있습니다. 그래서 목사, 장로, 항존직 그렇게 이야기를 하고 또 임시직으로는 서리 집사가 임시직이다 이렇게 장로교 헌법에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이 모든 직원들, 서리 집사를 포함해서 모든 교회 직원들이 해야 될 의무가 있어요. 주일 성수입니다. 주일의 예배를 잘 드리는, 그 믿음의 고백이 있는 사람들은 뭐 긴 말 하지 않아도 예배가 되어지는 거죠. 그리고 또 11조 생활을 하나님 앞에서 바르게 하는 것, 이것이 교회 직원에 대한 규례입니다. 주일 설교가 너무 헌법을 가르치는 딱딱한 시간 같은데, 여러분 이런 것이 교회에 있어서는 아주 중요한 기본과 같은 거예요. 이 기본이 되어 있지 않으면 사실 아무리 사람이 많이 모여도 건강한 교회를 이룰 수가 없습니다. 기초가 튼튼해야 된다라는 거죠. 그런데 많은 교회들이, 우리 이민교회들이 보면 이런 부분들을 우리가 잘하지 못했어요. 그래서 이런 부분들을 잘해야 되는 것은 참 중요합니다. 그러니까 직분을 귀하게 여기고 귀하게 감당하고 또 교회에서 성도들도 이 직분자들을 존중해주고, 직분자들은 정말 겸손하게 섬기는 종으로 잘 어우러지는 모습들이 아름답게 있어야 되는 것이죠. 그런데 보면 직분을 받지 못해서 또 그것이 시험거리가 돼서 뭐 교회를 옮긴다든지 이런 일들이 있으면 참 안타깝죠. 또 어디서는 직분을 못 받아서 다른 교회 갔는데 1년 만에 직분을 받고 갑자기 호칭이 바뀐다든지 이런 것도 참 어떻게 보면 건강하지 못한, 참 반성해야 되는 그런 부분입니다. 우리 교회는 직분자의 기준들이 있어요. 모든 직분자는 세례교인이어야 되죠. 무조건 세례교인, 이 세례부터 중요하죠. 즉 그리스도의 십자가 부활의 은혜를 고백한 사람입니다. 구원의 확신이 있는 사람입니다. 그래서 그리스도의 몸된 교회의 일원이 된 것이 기쁜 거예요. 감사한 거예요. 예배가 무거운 것이 아니라 예배가 행복한 사람들입니다. 그렇게 신앙생활을 한 지 5년이 지나야지 장로님이 될 수 있고, 또 우리 교회에서 그렇게 신앙생활 한 지 3년이 지나야지 안수집사님이 될 수 있습니다. 연령 제한도 있어요. 안수집사는 35, 또 장로는 40, 또 권사님은 50, 그 이상이 되어야 한다라는 어떤 기준들이 있어요. 즉 세상적인 경험, 연륜, 지혜 이런 것도 무시하지 않고, 그리고 믿음의 연륜도 무시하지 않고 이런 것이 다 잘 어우러진 분들이 교회 직분을 받는 것이다 라는 거죠. 이건 어떻게 보면 표면적인 것들이에요. 드러나는 이야기들입니다. 근데 성경의 기준을 보면 표면적으로 드러나는 것뿐만 아니라 그 속에 내재되어 있는 믿음의 모습, 성품의 모습 또한 아주 중요하다라는 것을 우리가 볼 수 있어요. 아무리 똑똑하고 기능이 좋아도 성품이 뒷받침이 되지 않으면 좋은 리더가 되기는 사실 쉽지 않습니다. 그래서 저 여러분들이 믿음을 가진 다음에 노력해야 될 것이 있다면, 내가 정말 좋은 그리스도인으로서의 성품 또한 준비되고 있는가, 내 믿음이 내 성품을 통하여서 아름답게 향기나고 있는가, 이 부분을 늘 생각해야 되는 거죠. 성품에 대해서는 사실 우리 한국 분들이 자신 있는 분이 없어요. 우리는 하도 고난의 시간들을 어른들이 많이 사셔서 이 성품들이 다 한 성품들 하시잖아요. 저도 이 성품에 대해서는 이렇게 자신이 없어요. 남자분들은, 한국 남자도 욱 안 하는 분 다 없잖아요. 그 다 앞에 욱지가 하나씩 붙어 있다고. 그래서 한 번만 참아도 되는데 그 한 번을 못 참아서 늘 사건 사고가 많이 나는 게 어떻게 보면 우리 문화이기도 합니다. 그래서 이 성품들을 늘 생각해야 되고, 우리의 자녀들 또한 좋은 성품의 사람으로 똑똑한 아이가 되기 이전에 정말 좋은 성품 좋은 그리스도인이 되도록 기도하고 양육하는 것 또한 아주 중요한 이야기입니다. 오늘 본문을 보면 집사의 내용들을 쭉 보면 그런 성품에 대한 믿음과 성품이 잘 조화를 이루어지죠. 그럼 성경에 보면 집사가 세워지게 된 배경이 있어요. 역사적 배경이 있는데 사도행전 6장을 보면 그 역사적 배경이 나오죠. 교회가 부흥했어요. 많은 사람들이 모였어요. 많은 사람들이 모이다 보니까 다양성이라는 게 생기게 됩니다. 그렇죠? 두 사람만 있어도 서로 다른데 10명 있으면 우리나라 말로 10인 10색 그러잖아요. 사람이 많으면 다양해요. 아주 다양성이 있어요. 근데 그 다양성 가운데 통일성을 만들어내는 게 실력이죠. 복음으로 그리스도의 십자가 부활의 능력으로 다양성을 하나로 묶어내는 일을 교회는 해야 되는 거예요. 진리에 대해서는 선명하지만 비진리에 대해서는 융통성이 있다 그럴까요? 수용성이 있고 폭넓은 그래서 함께 끌어안고 가는 공동체적인 모습들이 교회에 있었어야 된다라는 거예요. 그게 바로 뭐냐면 형제 자매 정신입니다. 그리스도의 피를 나는 가족이 되면 이해가 되고 용납하고 받아줄 수 있다라는 거죠. 그런데 교회는 다니지만 나는 나고 너는 너야 그러면 끊임없이 갈등하는 거예요. 가족은 뭐냐? 예, 그리스도의 피를 나는 사람들입니다. 교회 그럴 때 성도 그럴 때 하나님의 은혜로 그리스도 안에 새로운 가족이 된 공동체가 교회예요. 그리스도의 몸이다라는 얘기는 그 몸에 우린 지체다라는 얘기는 우린 하나다라는 얘기, 한 몸이다라는 얘기죠. 그래서 그런 가족의 정신으로 하나를 이루는 일은 중요한 것입니다. 그 당시 교회가 부흥하고 사람도 많고 다양해졌어요. 근데 가난한 사람도 있고 부자도 있었어요. 근데 가난한 사람들을 교회가 구제하는 일이 생겼는데 다양한 사람들이 있는데 그냥 성경에 그 당시에 크게 둘로 나눠서 봤어요. 하나는 헬라파 유대인, 히브리파 유대인 이렇게 있었어요. 그러니까 히브리파 유대인들은 계속해서 예루살렘 중심으로 이스라엘 땅을 떠나지 않고 살았던 사람들입니다. 전통적으로 유대교적 전통을 끝까지 가지고 있었던 사람들이었고 헬라파 유대인들은 그 당시가 헬라 문화권 속에 또 로마의 식민지가 있었기 때문에 넓은 세상의 문화적 경험들을 가지고 있었던 그런 사람들이에요. 그러니까 이민교회로 치면 1세대가 있고 1.5세가 있고 2세가 있다 그러잖아요. 그래서 1세가 아마 히브리파 유대인이면 1.5세 2세들은 헬라파 유대인 이렇게 생각하면 쉬울 것 같아요. 근데 구제해야 될 일이 있는데 히브리파 유대인들이 구제를 했어요. 제자들이 그런 분들이 많았으니까. 그런데 공평하게 해야 되는데 이 또 같은 말도 통하고 문화도 통하고 가깝다 보면 뭐 하나로 더 얹어주잖아요. 그래서 히브리파 유대인들에게 더 많이 뭘 해준 것 같아요. 그랬더니 헬라파 사람들이 보문은 알잖아요. 물질은 금방 보문 알잖아요. 이게 어떻게 움직이는지. 그랬더니 우리한테는 덜 주고 저쪽은 많이 주네. 그래서 시험 들었어요. 참았다가 이게 뻥하고 한번 터지는 사건이 생겼어요. 좋은 일 하다가 구제하다가 갈등하게 생겼습니다. 그럴 때 제자들이 하나님의 은혜를 받고 어떤 일을 하게 되냐면 이 일을 담당해야 되는 집사들을 세우게 됩니다. 그래서 12명의 집사들을 이렇게 12명의 제자들이 모여서 집사들을 세우게 되죠. 이것이 성경, 신약 성경에 나오는 초대교회에 나오는 처음 제자들이 아닌 일반 성도들 가운데 교회 직분자를 세우는 그런 역사적 배경입니다. 그래서 집사들이 선출이 되어 사도행전 6장 3절에 보면 이렇게 되어 있어요. 성령 충만한 사람, 지혜가 충만한 사람, 칭찬 듣는 사람 7명을 세웠다 이렇게 얘기합니다. 성령 충만, 지혜 있는 사람, 칭찬받는 사람. 이 세 가지가 집사에게 있어서는 아주 중요한 거였어요. 평신도 지도자들에게 있어서는 하나님과의 관계도 중요하고 그리고 지혜도 있어야 되고 사람들과의 관계도 잘해야 되는 이 세 가지의 모습이 조화를 이루는 사람들이 일꾼으로 선출되어지고 이들에게 그런 재정적인 일들을 맡기게 됩니다. 그리고 사도들은 말씀과 기도하는 일, 복음을 전하는 일, 선교적 사역에 전담하게 되죠. 오늘도 마찬가지입니다. 목사님들은 말씀, 기도, 또 교회적인 사명, 선교적인 일, 가르치는 일, 이거에 전념할 수 있고 장로님 안수집사님들이 교회 행정적인 일 성도들을 돌아보는 일 이런 일들을 역할이 나눠져서 함께 갈 때 그 교회가 건강한 조직과 직책을 가지고 아름다운 하나님의 나라로 확장되어지는 것이죠. 목사 혼자 다 해서는 안 되는 거예요. 1인 중심으로 가서는 안 되고 역할이 나눠져 있을 때 건강한 교회다라는 거예요. 저 자신을 봐도 저는 제가 다 할 수도 없고요. 해서도 안 된다고 생각을 합니다. 저에게 맡겨주신 사명이 있고요. 여러분들이 감당해야 될 몫이 있어요. 교회 장로님들이, 안수집사님들이, 권사님들이 감당해 주셔야 될 그런 몫들이 있어요. 그 역할들을 정말 잘 나눠지는 겁니다. 함께, 그래서 함께 하나님 나라를 꿈꿀 수 있어야 되는 거죠. 그리고 이런 모든 분들이 겸손하게 하나님 앞에서 일하는 거예요. 사람 앞에서 일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 앞에서 일하는 거예요. 그 모든 성도들이 다 그런 마음으로, 또한 직분자의 마음을 갖고 함께 협력하고 사랑하고 축복하면서 그리스도의 몸된 교회를 세워나가는 거죠. 이것이 바로 교회입니다. 어떤 분들은 직분에 대해서 오해를 해요. 어떤 분들은 장로는 목사를 견제하고 안수집사는 장로를 견제하고, 참 이런 얘기를 가끔가다 들으면 황당하기도 하고 당황스럽기도 하고. 여러분, 견제라는 말이 무슨 뜻이에요? 야구 생각해보면 금방 알죠. 인류의 주자가 있어요. 투수들이 인류에다가 견제구를 던진다 그래요. 뭐 하는 거예요? 인류에 있는 주자가 뛰지 못하게 하는 거예요. 그럴 때 쓰는 말이 견제라는 말이에요. 달려가야 되는데 달려가지 못하게 하는 게 견제라는 말이에요. 여러분, 견제라는 말이 교회에서는 사용되어져서는 안 되는 이야기죠. 협력하고 같이 하나님 앞에 뜻을 모으고 기도하고 순종하면서 하나님 나라를 일구어야가 되는데, 견제한다? 여러분, 이런 거는 하나님 앞에서는 참 선하지 않은, 어떻게 보면 악한 마음, 악한 생각이다라고 이야기할 수 있어요. 연약할 때 연약함을 담당해 주는 게 교회입니다. 부족한 부분을 채워주는 게 교회입니다. 힘들 때 그 힘에 보태주는 게 교회입니다. 그래서 함께 세워져가는 것이 교회라는 거예요. 목사 혼자 세워지는 게 교회가 아니라 모든 성도들이 함께 그리스도의 몸을 세우는 것이 교회고요. 주님은 그걸 원하시고요. 그걸 위해서 우리를 한데 모으셨어요. 그리고 역할이 나눠져 있다는 것이죠. 오늘 디모데전서에 보면 특별히 집사들에게, 그 앞부분은 감독들, 목사들, 장로들에 대한 이야기라면, 오늘 디모데전서 3장을 보면 집사들에 대한 이야기예요. 제가 앞에 말씀을 드린 것들을 토대로 해서 구체적으로 집사의 일상의 삶에 대한 모습들을 우리들에게 소개를 해주고 있어요. 8절에 보면 단정해야 되는 것에 대해서 이야기를 해주고 있습니다. 집사들도 단정하고 그랬어요. 단정하다, 이 얘기는 정중하다, 말과 행동이 좀 품위가 있는 거예요. 예의 바른 거예요. 정숙한 거예요. 가볍지 않은 거예요. 농담만 일삼는 게 아니다라는 이야기입니다. 예, 교회 직분자들은 그런 모습들이 있어야 된다라는 거예요. 그 다음에 일구이언하지 않는다. 이건 말에 대한 가르침이죠. 여러분, 일구이언하지 않는다. 이건 집사들에게 특별히 지금 성경이 기록을 해주고 있어요. 보면 집사들이 해야 되는 일들이 재정적인 일을 하고 어떤 사역들을 하잖아요. 우리 교회에서도 보면 집사님들이 많은 일들을 하잖아요. 많은 일을 하기 위해서 해야 될, 꼭 따라가는 게 뭐냐면 만남이에요. 만남은 이야기를 많이 하게 되어 있어요. 대화를 해요. 이 일 같이 합시다. 저 일 같이 합시다. 협력해 주세요. 일하면서 이야기 참 많이 하게 됩니다. 그럴 때 어떻게 지혜롭게 말을 하느냐가 중요했다라는 거예요. 지혜로운 언어 생활 중요해요. 불필요한 말 하지 않는 거예요. 그걸 정직하게 이야기를 하는 거예요. 우유부단하지 않는 거예요. 이 말했다 저 말했다 하지 않는 거예요. 정확하게 이야기하고 정직하게 이야기하고 또 그 사람을 배려하면서 이야기하는 지혜로운 언어 생활이 집사들에게 있어서는 아주 중요한 거였습니다. 그래서 앞부분에 나오는 거예요. 단정하고 일구이언하지 않고, 이게 제일 먼저 나온다는 것을 우리가 늘 생각할 수 있어야 합니다. 예, 그래서 우리들은, 우리 모두 마찬가지예요. 언어 생활은 강조해도 지나침이 없어요. 내가 이렇게 말해도 되나? 이렇게 말하는 것이 하나님의 영광을 위한 건가? 교회 유익을 위한 건가? 이렇게 얘기하는 것이 성도들에게 위로가 되나? 축복이 되나? 격려가 되나? 이것을 생각하고 이야기할 수 있다면 참 축복된 언어일 것입니다. 그냥 나오는 대로 내뱉고 뒷감당한 데서 나중에 회개기도 하지 말고, 회개기도 하기 이전에, 말하기 전에 생각하고 말할 수 있다면 축복인 거예요. 여러분, 그렇죠? 그래서 여러분, 말을 해야 될 때 잘하는 것, 그 은혜입니다. 그래서 늘 기도로 우리의 말을 다스리고 절제하는 일들이 꼭 필요하죠. 여러분 기억하십시오. 집사들에게 있어서 참 중요하게 말하는 게 어떻게 보면 한국말로 얘기하면 품위 같아요. 품위. 행동과 언어 생활이 다 덕스러운 거예요. 품위 있는 거. 생각만 해도 아름답지 않으세요? 참 아름답잖아요. 그런 집사님들, 그런 직분자들 되길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그 다음에 하나 나오는 것이 술에 대한 이야기를 해주고 있습니다. 여기 보니까 술에 임박이지 아니하며 그랬어요. 이 부분은 레위기 10장을 보면 아주 우리에게 굉장히 큰 교훈을 줘요. 레위기를 보면 쭉 제사에 대한 것을 가르쳐주고 제사장을 세우고 레위기 9장에서 처음으로 공식적인 제사가 드려지게 됩니다. 아주 거룩한 제사가 드려지게 되고 그 제사를 하나님이 기뻐 받으시고 그 가운데 하나님의 영광이 임해요. 그런데 10장에 곧바로 가서 나오는 사건이 이 아론의 아들들이 제사드리다가 죽는 사건이 나와요. 다른 불로 제사를 드리다가 죽었다. 굉장히 충격적이죠. 여러분 제사장이 제사드리다가 죽었다고 생각을 해보세요. 그게 얼마나 놀라운 사건인가. 큰 사건이죠. 그런데 하나님이 그렇게 심판하신 다음에 그 마지막 점으로 가면서 교훈해 주시는 말씀이 있어요. 술에 대한 언급을 해주세요. 회막에 들어갈 때에는 포도주나 독주를 마시지 말아라. 그리하여 거룩하고 속된 것을 분별하며 정한 것과 부정한 것을 분별하고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우리가 유추해 볼 수 있는 거예요. 왜 이들이 죽었을까? 왜 다른 불을 사용했을까? 하나님이 가르쳐 주셨는데. 그럴 때 중요한 게 뭐예요? 분별력을 잃을 수 있는 일들이 있을 수 있었다라는 거죠. 여러분 술이라는 거 사람들이 그래 술 취하지 않으면 되는 것 아니에요? 예, 그래도 되죠. 근데 중요한 것은 그 술의 기능입니다.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신 보편적인 이성들이 마비되는 거예요. 우리에게 분별력이 있어야 되는데 어느 것이 거룩한 것인지 어느 것이 거룩하지 않은 것인지 어느 것이 정한 것인지 정하지 않은 것인지 이게 하나님 앞에서 옳은 것인지 옳지 않은 것인지를 분별할 수 있는 분별력을 우리가 늘 유지하고 살아야 되는 거예요. 늘 그 판단력이 날카롭게 있어야 되는 거죠. 믿음이 날카롭게 서 있어야 되고요. 우리의 이성이 날카롭게 서 있어야 되고요. 그리고 보편적인 상식이 우리 가운데 풍성하게 있어야 합니다. 그 위에 믿음이라는 것이 아주 꽃을 피우는 거예요. 그런 기초 없이 믿음이 꽃 피지 않습니다. 그래서 술 취하지 말아라. 술에 임박이지 말아라. 습관적으로 술을 먹어서 그렇게 분별력 없이 살아가면 안 된다라는 것을 성경이 아주 너무 정확하게 말씀해 주고 있어요. 그 다음에 또 하나는 세상 속에서 더러운 일을 탐하지 아니하고 이렇게 가르쳐 주고 있습니다. 더러운 이익을 취하지 아니하고 당시 집사들이 재정 출납을 맡았어요. 돈 관리를 했다라는 이야기입니다. 헌금 관리를 했어요. 그래서 이 말씀이 있어요. 교회 안에서뿐만 아니라 세상 속에서도 적용되어지는 말씀입니다. 정직하지 않게 어떤 이익을 취하는 거 이런 것을 성경은 허락하고 있지 않다라는 이야기입니다. 정당하지 않은 방법으로 수익을 내는 거 성경이 그것을 허락하지 않습니다. 법으로는 정당한데 양심적으로 편하지 않아요. 그것도 성경은 우리에게 말씀하고 있지 않다라는 거예요. 쉽게 돈 버는 것, 일하지 않고 돈 버는 것, 그걸 축복이다라고 성경은 어디 한 군데도 이야기하고 있지 않습니다. 모두 성경적이지 않습니다. 정직한 땀이 있는 삶을 성경은 말씀하고 있어요. 내 손이 수고한 대로 먹을 것이라. 정직의 열매로 식물을 삼을 것이라. 이게 성경적 재물관입니다. 재정관입니다. 아무것도 하지 않고 그냥 들어오는 소득으로 먹고 산다. 그 복받았다? 성경은 절대 그렇게 이야기하고 있지 않아요. 주님 만나는 날까지 성실하게 일하는 거예요. 은퇴할 때까지 열심히 일하는 거예요. 그게 그리스도인의 아름다운 모습이죠. 그런 모습으로 하나님 앞에 예물을 드리고 그런 예물이 하나님께 드려질 때 하나님이 받으시고 그 예물이 쓰여질 때 하나님이 향기가 나는 거예요. 그래서 쓰여지는 것도 중요하지만 어떻게 드려지느냐도 못지않게 중요하다는 얘기입니다. 그렇죠? 여러분 어떤 재물이어야 되는지를 알겠죠. 그래야 어떻게 쓰여지는지도 값어치가 있단 말입니다. 정성이 있는 재물을 하나님이 기쁘게 열납하시고 그것을 아름답게 사용하신다. 제가 예를 하나 들어볼까요? 우리 자식들이 우리에게 선물을 해줬어요. 좋은 자동차를 하나 선물을 해줬는데 이 자식이 이게 사기쳐가지고 큰 돈을 벌어서 우리한테 선물을 해줬다고 생각을 해보세요. 그게 벤츠든 BMW든 아무리 좋은 차라도 여러분 그 차 타면서 우리 아들이 나 이거 선물해줬어 라고 기쁘실까요? 그걸 사기쳐서 돈 번 것을 알면서 어느 부모가 그 차를 타면서 즐겁겠습니까? 절대 즐겁지 않죠. 나 이 차 안 탈란다. 너 정직하게 살아라. 이게 부모죠. 부모는 누리는 것을 즐거워하는 것이 아니라 이 자식이 어떻게 수입을 가졌는지를 더 중요하게 보는 게 부모죠. 하나님도 마찬가지입니다. 하나님도 그래서 정직한 것을 원하세요. 정직한 삶의 열매들로 하나님 앞에 쓰임받는 것, 이거 참 아름다운 그리스도인의 모습이다라는 거죠. 그리고 9절에 가서는 그렇게 돼 있어요. 깨끗한 양심의 비밀을 가진 자,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깨끗한 양심, 선한 양심, 남을 해치지 않는 마음. 예수님 안에서 새롭게 된 성품, 새롭게 된 마음입니다. 예수님이 기준이 된 양심이에요. 내 양심이 아니라 그냥 보편적 양심이 아니라 사회 속에서 통해지는 양심이 아니라 예수님이 내 안에 오셨기 때문에 예수님으로부터 모든 사고와 행동이 나타나야 되는 그 양심이에요. 이 기준은 되게 높습니다. 그냥 세상에서는 이 정도면 통해. 그런데요, 그리스도인들에게는 안 통하는 게 있는 거예요. 그게 예수님의 생명이 우리 안에 있기 때문에 새로운 예수님의 기준이 우리에게 들어있다라는 거죠. 그 양심이 있는 거예요. 그리고 믿음의 비밀을 가진 자, 이렇게 합니다. 구원의 확신, 주님을 만난 경험이 있어야 되죠. 십자가의 은혜를 아는 사람이에요. 십자가 앞에서 눈물 한 번도 흘려보지 않았다. 그거 아쉽죠. 그런 분들이 주의 일을 해서는 안 되죠. 그런 분들을 함부로 추천을 해서도 안 됩니다. 구원의 확신이 없는 사람을, 그리스도의 십자가와 부활의 은혜를 모르는 사람들을 교회에서 여러분 절대 추천하면 안 돼요. 큰일 날 일입니다. 그리고 본인도 어떤 일을 맡을 때 정직하게 목사에게 와서 이야기해 주세요. 아, 제가 아직 이 은혜를 잘 몰라서 이 사명, 이 직분 감당하기가 어렵습니다. 그런 분들은 제가 언제든지 기다려드릴 수 있어요. 시켜놓으면 은혜를 받겠지? 절대 그럴 일 없어요. 아닙니다. 구원의 확신이 있는 사람들이 주님의 일을 감당할 수 있어야 합니다. 이것만큼은 우리가 철저하게 지켜낼 수 있어야 합니다. 그러면 계속해서 그 사람은 성령께서 잘하게 하세요. 새 힘을 주세요. 그래서 믿음의 비밀이 있어야 된다. 그리고 10절에 보면 먼저 시험하여 보고 책망할 것이 없으면 그랬어요. 어느 정도 시간이 필요했어요. 아까 제가 우리 교회 말씀드린 것처럼 3년, 5년의 시간이 필요했어요. 교회에서 같이 공동체적 생활을 하는 거예요. 그리고 시험할 것, 힘들고 어려운 일들을 겪었을 때 그분이 어떻게 반응하는지도 보는 거예요. 믿음의 반응을 할 수 있어야 되죠. 여기서 완전하다라는 얘기가 아니에요. 연약해요, 부족해요. 그런 모습이 있어요. 어떤 일이 있어서 이때 갈등할 수 있어요. 다툴 수도 있어요. 의견의 차이가 있을 수 있어요. 그런데 그걸 반성할 수 있고 회개할 수 있고 용서를 구할 수 있다면 그분 훌륭한 분입니다. 그것 안 하고 그냥 나만 오라 그러고 살면 이건 아쉬운 거예요. 책망받을 만한 일이에요. 그런데 자기의 잘못과 연약함을 알고 하나님 앞에 고백하고 또 잘못한 사람들에게 그 잘못을 나누고 할 때 그 사람은 이미 그때부터 하나님의 회복의 은혜가 있는 거예요. 교류화하는 것 자체가 변화의 과정입니다. 새 생명의 시작입니다. 그런 은혜가 우리에게 있어야 되는 거죠. 우리 누구든지 완벽하지 않죠. 잘못 안 하고 살 자신 있는 사람 아무도 없습니다. 내가 죽을 때까지 착하게 살 거야? 예, 절대 불가능합니다. 그런데 그렇게 살아야 되는 마음이 있고 그러지 못할 때 회개할 수 있다면 소망 있는 사람이죠. 11절에 가서는 여자분들에게도 이야기를 합니다. 여자들도 이와 같이 단정하며 참소치 말고 충성 절제하고. 그럼 여기서 말하는 여자가 누구냐 했을 때 집사의 아내인지 아니면 여자 집사들, 오늘날로 치면 우리 권사님들에 해당되는 얘기인지 모르지만 저는 교회 안에 있는 모든 여자들이 다 해당되는 말씀 같아요. 모든 그리스도를 구주로 고백하는 여자분들은 이와 같이 단정하고, 예, 앞에 있는 모든 말씀 또한 나에게 적용된다. 장로님들이나 안수집사님들에게만 적용되는 것이 아니라 직분자들에게만 있는 것이 아니라 내가 그리스도를 구주로 고백한 다음에 이 모든 말씀은 나에게 동일하게 주시는 말씀이야 라고 아멘으로 받아들여야 되는 거죠. 특별히 여자분들에게 뭐 참소치 말고 남욕하지 말고 남 얘기하지 말고 이 얘기예요. 아주 쉽게는 거짓말하지 말고 절제하고 신중해라. 모든 것에 좀 신중해라. 말과 행동을 생각하면서 해라. 내가 그리스도인인데, 내가 구원받은 하나님의 백성인데, 내가 교인인데 그럼 어떻게 해야 되지? 삶의 모든 영역에서, 교회 생활뿐만 아니라 교회 밖에서도 만나지는 모든 사람들에게 내가 어떻게 해야 하는가 고민하고 해야 된다라는 거죠. 모든 일에 충성하라. 충성이라는 말은 참 좋은 단어입니다. 요즘에 잘 쓰지 않죠. 충성, 믿을만한 사람이란 뜻이에요. 믿을만한 사람, 신뢰할만한 사람, 책임감 있는 사람, 이 일은 저 사람한테 맡기면 무조건 돼, 이럴 만한 사람. 무슨 일이 있을 때 어떤 사람이 딱 생각나면 그 사람 참 충성스러운 사람이에요. 맡길 만한 사람들. 그런 사람이 되라라는 거예요. 무슨 일이 있을 때 내가 할 수 있습니다. 제가 하겠습니다. 여러분, 귀한 분들이죠. 서로 안 할라 그러는 세상 가운데 믿을 만한 사람, 충성스럽게 감당할 만한 사람, 정말 귀한 사람입니다. 12절에 가서는 가정에 대한 이야기, 한 아내 또 자기 집을 잘 다스리는 자, 예, 그리스도인의 가정, 쉼도 있고 참 평화도 있고 그리스도의 은혜가 계속해서 자녀들에게도 흘러가는, 그래서 믿음이 끊겨지는 가정이 아니라 믿음이 계속해서 흘러가는 가정, 하나님을 섬김이 흘러가는 가정, 하나님의 직분이 흘러가는 가정. 저는 그거 우리 성도들을 위해서 기도합니다. 직분이 흘러가는 가정이 되기 위해서 저는 기도해요. 하나님을 잘 섬기는 수준이 아니라, 예배자 수준이 아니라, 주님, 직분을 받은 자의 가정에 그 직분이 흘러가게 하옵소서, 이런 기도해요. 정말 그러길 바랍니다. 여러분들, 그래서 하나님을 잘 섬기는 것이 우리 대에서 끝나면 안 되고 우리 다음 세대들에게까지 이어져가는, 그래서 하나님의 나라가 주님 오실 때까지 든든히 세워져가는 일들을 우리가 감당해야 되는 것이죠. 그럴 때 하나님께서 축복해 주세요. 어떤 축복입니까? 13절에 보니까 아름다운 지위가 있다라고 그럽니다. 이것은 뭐예요? 존경받는 거예요. 하나님 앞에 직분을 받고 그 직분을 잘 감당했더니 하나님께서 하나님의 거룩한 존경이라는 은혜를 선물로 주신 거예요. 존경받는 믿음의 가정이 됐다라는 거예요. 아름다운 이야기입니다. 여러분, 존경은요 그냥 받는 게 절대로 아니죠. 하나님 잘 섬길 때 하나님께서 주시는 선물이 존경이라는 거예요. 그냥 일했다고 받는 게 아니고요. 일만 잘해서 되는 게 아니고요. 존경은 개념이 다른 거예요. 완전히 다른 거예요. 참 좋은 단어입니다. 우리 모두 꿈꿔야 되는 단어예요. 존경받는 그리스도인. 존경받는 그리스도인. 예, 여러분, 이걸, 이런 것을 꿈을 꾸세요. 내가 존경받는 그리스도인 되길 소망합니다. 그리고 예수 그리스도 안에 있는 믿음의 큰 담력을 얻는다. 주님을 잘 섬겼더니 하나님께서 더 좋은 믿음과 은혜로 늘 채워주시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을 더 잘 섬길 수 있게 됐다는 거죠. 이게 직분자들이 직분을 잘 감당할 때 주시는 하나님의 은혜와 선물이었습니다. 저는 오늘 우리 성도들이 이제 공동회를 2부 예배 마치고 하면서 누구를 뽑나 이런 고민이 아니라 직분이 뭔가를 생각할 수 있었으면 좋겠어요. 정말 직분이 뭔가, 교회 직분이라는 게 뭔가, 나는 누구인가, 나와 이 직분은 어떤 관계가 있나, 그냥 내가 그냥 누구 뽑아 이런 수준이 아니라 정말 거룩한 직분을 우리 교회가 세우는 일에 함께 참여하고 나도 이 직분자로 준비되어지는, 그래서 정말 모든 교회가 이 직분에 대한 은혜를 덧입는 그런 시간이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여러분, 그런 교회, 그런 한 분 한 분 될 수 있게 되기를 정말 그리스도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